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아펜셀러 선교사보다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은 교단을 떠나서 한국 복음화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귀한 분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그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같은 배를 타고 한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중에 누가 먼저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펜셀러는 막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왔지만 언더우드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그런 에티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아마도 먼저 내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십몇 년이 지나서, 거의 한 20년이 넘게 지나서 어느 집회였나 모임이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디에 참석했는데 어느 장로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날 한국에 왔는데 누가 먼저 내렸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펜셀러는 부부가 함께 왔고 언더우드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온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을 거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움직이면 움직임 아무래도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언더우드가 먼저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일인데 부부와 그리고 솔로. 그런데 감리교에 있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펜셀러가 먼저 내렸다고 생각하고, 또 장로교에 있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누가 먼저 발을 디뎠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날 도착했으니 같은 날 온 것이죠. 물론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는 이 아펜셀러 선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의 한국 기독교 선교 개척자로 그렇게 불리우고, 또 한국 근대사에서는 한국 근대 한국의 선구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감리교의 모교인 정동제일교회를 창립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교육의 발상지가 된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또 감리교 신학교육의 창시를 하였고, 또 성소교회와 기독교 사회 등 초교파 선교사업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산 앞바다에서 조난 사건으로 순직한 정말 대표적인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재학 중일 때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후에 뭐 뉴저지에 있는 학교죠, 우리 드류 신학교에 입학해서, 당시 드류 신학교는 뭐 감리교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학생들에게 경고훈련을 아주 경건히 엄격히 시킨 학교였다고 합니다. 이 아펜셀러는 신학교 3학년 때 선교 강연을 듣고 자신도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워즈워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한국 선교를 서원했고, 아펜셀러는 한국이 아닌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그 친구였던 워즈워드에게 있다 보니까 그가 불가피하게 선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에 그 친구가 아펜셀러에게 네가 좀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눈빛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83년 10월에 아펜셀러는 하트포드에서 개최된 전국 신학교 연맹이 주최하는 선교 집회에서 이 드루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막 선결기가 타올랐던 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친구 대신 한국으로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셀러 목사님은 아내 엘라 다찌와 함께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디디게 됐는데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선교부에 도착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깨뜨리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펜젤러는 실로 한국 땅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이 미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미랄이었고 또 이 미랄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 미랄로서 이 땅에 온전히 심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라는 미랄은 한알 결코 그대로 한알로 머물러 있지 못했고 땅에 묻혀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미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 라고 청했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이제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헬라인이 와서 헬라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그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미랄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바로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왜 죽는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죽습니까? 죽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은 아닌데 왜 그걸 꼭 죽는다고 표현했을까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죽는다고 표현했을까? 씨앗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 뿐인데.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남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점차 알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아,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분의 그냥 돌아가신 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바로 2000년이란 긴 시간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저 한국 땅, 미국 땅 할 것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말미암아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의 미랄은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미랄로 죽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필연입니다. 매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온갖 욕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온갖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한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어진 나처럼 너희들도 한알의 밀알로 썩어져 이 땅에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극복이, 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산다. 부활과 생명이 약속된 삶,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죽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아주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는 밀알이고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의 첫 열매의 밀알이었던 아펜젤러를 생각해 봐도 그가 그 당시 미국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뭐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 발을 디뎠는데 그 두 분을 인해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심겨진 두 밀알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들이 쭉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씨앗으로 심겨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씨앗으로 심겨져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역시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세 명이 또 다른 세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한 10년 아니 한 100년쯤 혹시 지난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 명에 그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30명쯤 될까요? 아니요. 한 100년쯤 지나면 수백 명, 수천 명, 혹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십만 명, 아펜젤러 언더우드처럼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심겨지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이렇게 씨앗이 되어 썩어져야 할, 죽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썩어진다 함, 죽는다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먼저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는 것, 그런 헌신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썩어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마치 아펜젤러가 선교사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 선교사고 또 목사고 전문사역자로 사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헌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설교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직업,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직업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업과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뭐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 위원장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죽는다 하는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본문으로 보는데 왜 자꾸 십자가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저기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것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우리가 뭐 나무 십자가를 그렇다고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아니죠. 성지순례를 가면 골고다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다들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걸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퍼포먼스는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십자가가 굉장히 조그만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 너무 작다고, 이거 지고 올라가면 의미가 없다고 큰 십자가를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섭외해서 큰 십자가를 가져와서 큰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나무 십자가를 짓고 걸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밀알로 썩어진다,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노방전들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전도지만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저기 지나가는 저 여자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그리고 한참 뽐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번호는 안 돼. 내가 왜 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저 사람들을 굽신굽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펜젤러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편안한 삶을 죽이고 뒤로 하고 정말 은둔의 땅, 그 당시에 보면 세계사에서 아주 변두리 땅, 아무것도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왔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기 욕심을 죽이는 그런 삶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펜젤러의 죽음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1902년 6월에 그는 감리사회를 감당하던 중에 성경 번역자 모임을 위해 목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돕던 조한규라는 사람과 또 방황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화학당의 어느 여학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요. 구마가와 마루호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목포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마주오던 또 다른 배인데 또 그건 또 기소가와 마루호라고 합니다. 뭐 같은 회사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그것이 결국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을 해서 결국 배가 가라앉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수영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리고 탈출이 용이한 1등실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3등실에 있었던 그 이화학당의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6월 11일 수요일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의 모든 삶, 실제로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한 알의 밀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밀알은 그저 가만히 있는 한 알의 밀알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한 알의 밀알로 있으면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죠. 그 밀알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그냥 한 알의 밀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수많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 부름에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또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일은 너무 내가 억울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희생을 내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이것을 포기하면 내게 너무 큰 손해가 나서 안 되고 이렇게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땅에 심겨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희생과 노력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희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확실히 보장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 수없이 더 많은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질 때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심겨져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이 땅 위에 가득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또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열매는 다 사실 씨앗이잖아요. 사과 열매는 사과 열매지만 또 그 열매가 또 사과나무가 있게 하는 씨앗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땅에 심겨져야 마땅한 씨앗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정말 주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땅에 심겨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기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